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답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확고히 믿고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저 역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자 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저이지만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이번 주에 힘든 일이 있어 제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이 들었는데 그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지난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되새기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11절 말씀.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자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아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5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부활의 첫 열매이자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의 수고가 예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어떻게 되셨다고 말씀하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네, 보통 첫 열매는 앞으로 수확하게 될 열매를 기대하고 예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고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약의 나사로나 구약의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고 무엇이 다른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과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모두 다시 죽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있었지만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사람은 없기에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진양쌤이 15장 22절을 읽어주세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은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명쌤이 15장 24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곧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언제 부활한다고 말씀하나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곧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을 읽어주세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인가요?
사망, 곧 죽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5장 27절을, 보명쌤이 15장 28절을 읽어주세요.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하나님에게 복종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그런데요, 목사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괜찮은 일인가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종교와 관습을 부활신앙과 혼합하여 비성경적으로 세례를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을 빚공과 동시에 부활을 변증하기 위해 한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을 빚건 것이고 동시에 부활을 변증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네, 그것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왜 죽은 자들을 위하여 무의미하게 세례를 받느냐는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 참으로 모순되고 어리석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명쌤이 고린도전서 15장 30절을 진양쌤이 15장 31절을 읽어주세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에 대한 잘못된 신앙은 우리를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끕니다. 반면에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요?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삽니다.
네, 맞습니다. 올바른 부활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복음을 위해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과 의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범인처럼 부활을 믿지 않고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곧 악한 영들과 싸웠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떤 삶을 산다고 말씀하나요?
내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기 때문에 먹고 마시자고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 전서 15장 33절과 34절을 읽어주세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무엇보다 부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합니다. 또한 무엇을 권면할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악한 동무들에게 속아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읽어주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읽은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만약에 다시 산다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5장 36절과 37절을 진양쌤이 15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무슨 비유를 통해 부활의 몸에 대해 설명하나요?
밀이나 다른 씨가 뿌려지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 것처럼 부활의 몸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뿌리는 씨는 장래의 형체가 아니듯 지금 우리의 몸의 형체와 부활의 몸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5장 39절을, 보명쌤이 15장 40절과 41절을 읽어주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목사님,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는 각각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요?
네,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는 각각 부활의 몸과 지금 우리의 몸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비롯해 각 동물들의 육체가 다르듯 부활의 몸과 지금 우리의 몸의 형체가 다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해, 달, 별의 영광이 다르듯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과 땅에 속한 자의 영광, 곧 부활의 몸과 지금 우리의 몸의 영광도 따로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3절을, 보명쌤이 15장 44절을 읽어주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떠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을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을 심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하지 못한 지금 우리의 몸과 완전한 부활의 몸을 대조함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해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진양쌤이 15장 46절과 47절을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산 영, 육이 있는 자, 흙에 속한 자는 누구이며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신령한 자, 하늘에서 난 둘째 사람은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각각 첫 사람 아담과 예수님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을, 보명쌤이 15장 49절을 읽어주세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성경은 신자들의 지금 모습과 미래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말씀할까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도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한 몸에 대해 나이나 성별 등과 같은 형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무엇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나요?
썩어질 혈과 육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연약하고 죽어 썩어질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명쌤이 15장 52절을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도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하여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을, 진양쌤이 15장 55절과 56절을 읽어주세요.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다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성경은 죽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과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사망에 쏘는 것과 이김이 삼킨 바 되어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공격의 도구인 죄와 사망의 승리가 사라지고 죄의 힘으로 오용되던 율법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부활한 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부활의 몸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연약하고 죄로 물든 썩어질 몸을 심어 썩지 아니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여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은 부활의 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과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부활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과 같을 것이며 지금 우리의 몸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몸은 우리가 원하는 생각, 우리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명쌤이 15장 58절을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들에게 승리와 부활의 몸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나요?
부활을 믿는 신자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니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은 부활의 몸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 몸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5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부활이 그냥 교리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제 삶을 붙들어주는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을 통해 저도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날들이 있다는 확신이 생기며 지금 힘든 현실에서도 결국 끝이 승리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부활의 소망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때로는 약해지는 제 육신을 보며 낙심할 때도 있었는데 장차 부활의 때에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큰 위로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저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더욱 주님의 일에 힘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이자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부활의 첫 열매이자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 몸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수고가 예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품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접하는 단어는 아마도 믿음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와 같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신앙에 유익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심에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깨어 있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과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바람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광풍과도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배가 거의 가라앉을 정도로 위험해지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듯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선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보면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말한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람과 파도가 몰아친 것이었죠. 심지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파도가 멈추지 않았고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더라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겠네요. 뭔가 안 좋은 일을 마주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내가 말씀을 안 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고민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우리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한 고난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오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의 원인이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보다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중요한 것이 고난 중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 자체가 저주가 되거나 축복이 된다는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보이는 우리의 믿음과 태도가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 안에 머물 때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에 힘을 쓰기보다는 고난으로 인해서 나와 주님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마음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결코 예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난의 크기나 형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붙들고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신앙이 단단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깊어지게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고난은 단순히 피해야 할 시련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시험하고 연단하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듯이 환난이 소망이 되도록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이 찾아오면 두려워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함을 믿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올바른 말과 행동을 보이는 성숙한 신앙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의 선명한 가르침은 고난이 닥쳤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배에 물이 차서 가라앉을 것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배에 찬 물을 퍼내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어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구하느냐로 나타나게 됩니다.
맞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행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잖아요. 어떠한 상황에 누구에게 도움을 가장 먼저 구하느냐가 믿음의 우선순위를 알게 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악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을 퍼내는 행동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두려움과 혼란이 소망과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상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겠네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것이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난 속에서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고 붙드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폭풍과 파도는 여전히 몰아치지만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믿음 안에서 넉넉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르게 반응할 힘을 얻게 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은 어려움이 없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시험과 연단을 거치며 드러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폭풍이 몰아칠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음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
그렇네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화가가 이 본문을 그림으로 표현한 걸 봤는데요. 배가 가라앉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물을 퍼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깨우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을 놓고 탄식하는 모습이었죠. 그림을 보면서 만약 내가 저 상황 속에 있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그 배에 있었다면 곧바로 예수님을 깨울지 물을 퍼낼지 어떤 모습일지를 묵상해 보는 게 믿음의 유익함을 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 앞에서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는 필요 없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노력이나 행동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힘이나 지혜만으로 고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군요. 그렇게 결국 고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온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며 찾는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분명한 가르침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배 안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고 배가 거의 가라앉을 듯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셨죠. 제자들은 놀라움을 가진 채 서로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지? 라고 말했고요.
이 말 속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문제도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가르침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비롯한 자연과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 부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폭풍 같은 어려움도 전능하신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래서 두려움이 압도되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믿고 소망을 품고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난 앞에서 감당해야 할 몫인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네요.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며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능히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워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과 위험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분의 권능과 보호를 경험하게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본문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제부터입니다. 본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의 대상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는 바람과 파도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을 꾸짖었을까요? 이 부분이 본문 말씀이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다고 질책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드럽게 달래거나 위로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기만 하셨죠.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참다운 믿음이란 보여지는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있는 행동처럼 보이는데요. 제자들의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고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과연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을지에 의문을 가졌던 거네요.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그런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웠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믿음이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행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보는 관점에 있는 것이군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의식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 한마디나 어떤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란 생각을 못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아, 이제 좀 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네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확신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깊이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삶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암송도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속에 의문이 생길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네요. 예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정말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걸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실까?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믿음도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냐고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단순한 책망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사랑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폭풍이 완전히 잠잠해진 후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이 여전히 몰아치고 눈앞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안전하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동시에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분명히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데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모습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사랑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신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건 알지만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쓰실 만큼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불안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았다면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는 것은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았다면 그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은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잘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가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신 아들을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네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네요. 사랑을 신뢰했기에 불가능한 명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고요.
모세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서는 바다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도무지 길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했잖아요. 그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확신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통된 교훈이 이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난 뒤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신뢰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나누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고난이 축복이다 이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정말 힘들 때는 과연 이 고난이 축복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는데 그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서도 아마 제일 많이 제가 봤던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 고난이 그분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항상 저는 저의 눈으로만 그 고난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런 다니엘들, 그런 이사야, 그 선배들이 생각이 나고 앞으로의 저의 삶에 고난이 축복이다가 온전히 적용이 되고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기를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북조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